창세기 22장 20절부터 23장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0절부터 23장 마지막 절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감과 다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리앗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대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헤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헤브론의 말을 따라 헤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헤브론에게 주었더니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우리가 22장에서 이삭의 번제 사건이 가져다주는 의미가 뭔가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22장 20절 이하의 내용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이 낳은 형제에 대한 족보가 여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번제 사건 이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밀가가 당신의 동생 나홀에게서 8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장 20절 이하를 이렇게 쭉 보시면 아브라함의 족보를 쭉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평범하게 어떤 사람의 족보, 아브라함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잘 살펴보시면 이 내용은 단순한 족보의 내용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여기다가 기록해 놓은 데에는 매우 깊은 의미가 있고 의도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형제가 8명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잘 보시면 족보를 잘 읽어보시면 주로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한번 잘 살펴보세요. 21절 이하에서 뭐 부수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쭉 언급을 하고 있죠. 그런데 누구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타나죠? 부두엘이 두 번 언급이 되죠. 22절에서 이들락과 부두엘이라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런 다음에 이 여덟 사람은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요 그래놓고 그 다음에 부두엘을 다시 언급하죠.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두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더 뭐 물론 횟수적으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 부두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두엘은 누구를 낳았다 그래요? 리브가를 낳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이 내용을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3절 마지막에 보니까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라고 되어 있죠. 그죠? 예. 자, 그러니까 부두엘에게는 그 적어도 몇 자녀가 있는 것입니까? 리브가와 함께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죠?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라반이 있죠. 그죠? 라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리브가는 누구냐면 야곱의 어머니고 그 다음에 라반은 외삼촌이었다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족보가 만약에 그냥 평범한 족보 같았으면 누구를 먼저 언급을 했어야 될까요? 리브가보다 라반을 먼저 언급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보통 족보는 아들을 중심으로 족보를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딸을 먼저 거명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게 통례예요. 그러니까 아들과 딸을 다 뒀다 할지라도 먼저 아들을 먼저 기록하는 것이 통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23절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부두엘이 라반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부두엘이 누구를 낳았다 그래요? 리브가를 낳았다 그래요. 딸을 낳았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라반을 언급하지 않고 리브가만을 지금 언급하고 있다고 말이죠. 만약에 평범한 족보라면 당연히 라반과 리브가를 낳았다 이렇게 말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혹시 언급을 한다고 하면 리브가를 빼놓고 라반만 언급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아들을 빼버리고 리브가인 딸을 언급했다는 것은 창세기의 저자가 이 족보를 기록하는 기록의 의도가 평범하지 않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고 그 주된 관심이 바로 리브가에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 창세기 기자는 리브가에게 조명을 하고 있을까요? 23장의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사라가 죽고 사라를 장자 지내는 내용이죠. 그런데 리브가는 누굽니까? 사라의 뒤를 잇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로 상속받는 공동상속자로서 사라의 뒤를 잇는 법적 후계자죠. 그러니까 사라의 뒤를 잇는 존재인 리브가의 존재를 부각시키기 위함이고 이런 의도가 있다는 것은 24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4장의 내용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어떤 내용이죠? 하란에 자신의 종을 아브라함이 보내가지고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감을 구해오는 그 장면이죠. 그러니까 24장의 내용이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창세기를 기록한 기록의 의도가 단순히 그 사람의 족보를 기록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후계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서 그 내용을 여기다가 언급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22장 20절 이하에 리브가에 대한 족보에 이어서 사실은 바로 24장으로 연결을 하면 되죠. 22장 20절을 보시면 그렇죠? 그래서 바로 24장으로 연결을 하면 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23장의 내용, 사라의 죽음의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22장 20절 이하에서 리브가에 대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며느리로 들어오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24장과 연결을 딱 해버리면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무엇이 끼어 있는가 하면 23장의 내용, 그러니까 사라의 죽음과 매장을 한 그 사건이 여기 끼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은 우리한테 뭘 보여주고 싶으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리브가가 결국은 사라의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의 죽음을 먼저 언급하고 그 다음에 리브가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오게 되는지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전 세대의 죽음을 먼저 언급하고 난 다음에 그 후 세대 후계자가 누군지를 언급하는 것이 순서상 합당하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라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믿음을 따라 죽고 산 사람이라 할 수 있겠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과 관련된 안살림을 했던 사라를 대신하여 이제는 리브가가 그 위치를 차지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이 족보를 기록하고 바로 리브가 사건과 연결시키지 않고 바로 리브가가 아내가 되었다는 사실을 연결시키지 않고 사라의 죽음과 매장 사건을 언급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리브가가 이 가정의 며느리로 들어오게 된 그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그냥 옛날 이야기처럼 이렇게 읽으시면 이런 의도를 다 놓치고 그냥 평범한 하나의 이야기로 읽게 되죠. 그러나 성경을 주목해서 보시면 성경은 인간이 보통 이렇게 진술하는 그런 옛날 동화책이나 이야기나 역사책과는 성격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성격이 비슷한 게 아니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의도를 잘 보고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23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사라가 127세에 죽어서 헤브론에 장사된 그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개는요 여자가 몇 세에 죽었는가에 대해서는 성경은 언급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굳이 사라는 127세를 향유하고 죽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라가 차지하는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공동상속자의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라의 죽음을 언급할 때 127세로 죽었다는 것을 굳이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이 어떤 가정을 통해서 부엘리사베에 거주하다가 그 다음에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땅에 정착하게 되는지 그 사실은 잘 알 수 없겠지만 어쨌든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지역에 거주하다가 한 105km 정도 위로 올라간 지역,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을 보시면 헤브론은 어떤 곳인가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고 난 다음에 장막을 치고 거주한 땅이요 특별히 이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한 땅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35장 27절을 보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헤브론을 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까? 35장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기리앗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리앗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이 헤브론이라는 이 장소는 아브라함과 이삭에 있어서 매우 유서 깊은 의미 있는 장소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돌아올 때도 헤브론으로 오게 되었고, 그 다음에 야곱이 요셉으로 하여금 양떼를 치러 옮겨다니는 요셉의 형들을 찾아보도록 요셉을 보내지요. 심부름을 보내지요. 그런데 바로 그 찾아보낸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헤브론이라고 하는 바로 이 장소입니다. 그래서 뭐 아브라함이 기근이 심해가지고 때로는 여기저기 옮겨다니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이 족장들이 정착한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헤브론. 그래서 헤브론은 족장들의 삶의 본거지와도 같은 장소였다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이곳에서 사라가 죽었고 아브라함이 이를 슬퍼하면서 애곡하고 매장을 하는 사건이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바대로 또 유경험자도 계시지만 남편의 죽음, 배우자의 죽음보다 더 큰 충격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사라의 죽음은 그에게 매우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처럼 하고 살았던 사람이요. 특별히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땅을 한 평도 갖지 못하면서도 늘 부유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자,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제 장례 준비를 하고 있죠. 23장 3절을 보시면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시신 앞에서 통곡하는 일만 하지 않고 그 시신 앞에서 슬퍼하고 애통하다가 일어나서 이제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인 사라를 장사 지낼 그 채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장사를 지내려면 제일 먼저 뭘 준비해야 되는가 하면 그 시신을 매장할 매장지가 준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땅이 있어야 묻을 수 있죠. 특별히 오늘날처럼 화장이 활발한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매장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신을 묻을 땅이 당연히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매장지가 없었죠? 땅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은 뭐 땅이 많고 부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된 땅 한 평 갖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조차 장사 지낼 땅이 없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떤 방법을 취하는가 하면 헷족속. 헷족속은 여러분들 역사 시간에 배운 히타이트 족속을 가리킵니다. 그걸 우리말 음력으로 헷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히타이트 족속에게 매장지를 사려고 한 것입니다. 자, 근데 4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거래를 위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보인 반응을 또 보시면 이렇게 반응을 보여주고 있죠. 6절에서 내 주여, 아브라함에게 내 주여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죽은 자를 장사 지내십시오. 우리 중에 당신이 죽은 자를 장사하는 일에 대해서 방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주여라고 하는 이 호칭은 오늘날로 말하면 선생님이라고 하는 존칭어를 가리킵니다. 존경의 뜻을 담아서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자, 우리는 여기 아브라함이 자신을 소개하는 것과 자신을 소개하는 아브라함의 말에 대해서 헷족속이 응대하는 방식을 통해서 신자가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고 또 어떤 증거를 세상 사람들로부터 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좋은 모본을 보게 됩니다. 먼저 여기 보니까 성도는 어떤 존재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그네라고 말하지요. 나는 나그네다. 그런데 어떤 나그네지요? 김사과처럼 여기저기 방랑하는 나그네가 아니라 목적지를 분명히 하고 여행하는 나그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다 나그네요 행인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그네라는 증거를 이방 사람들로부터 믿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얻을 수 있죠? 뭐 개나리 보지 많아 짊어지고 지팡이 짚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 나그네라는 증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초췌한 모습으로 개나리 보침 같은 거 하나 지고 수염도 안 깎고 왔다 갔다 하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떤 존재로 보겠어요? 거린으로 보겠죠? 노숙자인가? 이렇게 보지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라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세와 태도를 보여야 나그네라고 하는 증거를 얻을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라고 말했죠. 그리고 나그네는 짐이 가볍다고 말했죠. 나그네가 8톤 트럭 몰고 다닌 거 보였습니까? 그런 사람 없거든요. 그러니까 삶이 아주 단촐하고 그 다음에 내일이라도 주님 앞에 설 자처럼 그렇게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증거를 보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나그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도 그랬잖아요. 바로왕 앞에서 뭐라고 말하죠? 내가 살아왔던 130년의 나그네 세월이 참 험악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역대상 29장에서 주 앞에서는 우리나 우리 열조와 다름없이 나그네와 우고하는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거쳐가는 이 날이 그림자 같아서 정착이라는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죠. 자, 이런 자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해 쪽석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존경심을 표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극진한 존경심을 보여주고 있고 특별히 아브라함이 무언가 하려고 할 때 무엇을 다 내어놓겠다라고 하는 호의적인 자세와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들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런 우리가 볼 때는 좀 도에 넘치는 듯한 이런 친절을 관용을 보여주려고 하는가? 롯이 살고 있었던 소돔성에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솔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포로로 살아왔던 사람들을 되찾아오고 전리품도 찾아왔죠. 이런 어떤 출중한 어떤 능력을 받기 때문일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블레셋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아브라함과 화친을 맺었잖아요. 이런 정도로 유력한 인사였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이런 자세와 태도를 보인 것은 이방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이방 나라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죠. 세상이 뭐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곳이 세상이라고 보시면 꼭 맞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았고 그래서 외인들로부터 선한 증거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호의적인 자세와 태도를 보여주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아브라함은 신앙 인격이 훌륭했을 것이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도 칭찬을 받았던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죠.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또 잘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것은 누가 제일 잘하는가 하면 단임 목회자로 말하면요 부교역자가 제일 잘 알고요. 그 다음에 직장 상사로 말하면 그 비서실장이 제일 잘 알고요. 동력을 한다고 하면 동력자가 제일 잘 압니다. 그리고 아내와 남편이 제일 잘 알아요. 이 사람 정말 믿는 사람이다. 진짜다 아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제일 잘 압니다. 바로 이런 자들로부터 선한 증거를 아브라함이 얻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수도승처럼 아니면 불교의 스님처럼 어디 저 깊은 산골짜기에 들어가 가지고 돌을 닦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하지 않죠. 직장에 가고 아이를 키우고 그 다음에 물건도 팔고 사면서 세상에서 그냥 살아갑니다. 어울려서 살아가요. 특별히 우리는 믿는 자들과만 어울리지 않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어울리며 살게 됩니다. 이렇게 살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도덕적 수준과 인격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말이나 행실이나 일처리 방식이나 그 다음에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든지 여러 상황들을 보면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금방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삶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었는가 하면 믿는 자다운 삶의 행실과 인품을 드러내었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 해 쪽속으로부터 저 사람은 우리보다 삶의 실력이 없는 사람이다, 형편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런 증거를 받았더라면 아브라함이 이처럼 자기 아내 사라를 매장할 매장지가 없었을 때 선뜻 어디든지 원하는 대로 매장하십시오 라는 이런 그 관용하는 배려하는 자세를 보였겠습니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세와 태도를 보였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수준의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정확하고 훌륭한 평가는 누구로부터 들어야 되느냐 하면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남편은 아내로부터, 부모는 자녀로부터, 자녀는 부모로부터, 직장 동료로부터, 가장 가까운 동기생으로부터 너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너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이 선언을, 이 증거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매장지를 구입하게 되는데 여기 과정을 살펴본 바대로 이들은 아브라함에게 매장지를 팔 생각이 추어도 없었습니다. 그냥 선뜻 땅 그냥 떼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가 누구 덕을 봐서 이런 유익을 누렸다라는 말을 들을까 싶어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허리를 굽혀서 그들의 호의를 사양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에브론이 소유하고 있는 막벨라 굴을 자기 소유지로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죠. 그래서 얼마를 주고 샀습니까? 은 400세겔을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그 땅에다가 매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막벨라 굴이 사라의 매장지가 된 데에는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한 자신의 아내를 사랑했던 남편이 천신만고 끝에 어떻게 땅을 얻어서 자신의 아내를 장사 지냈다, 이런 무슨 러브스토리가 아니에요. 그냥 죽은 자에 대한 어떤 예의를 보였는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는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막벨라 굴에 누가 장사되죠? 아브라함도 장사되죠? 사라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족장들도 장사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야곱이 죽었을 때 유언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장사 지내게 해달라. 심지어 요셉도 이 애굽에서 나갈 때 내 해골을 메고 나가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어떤 사건이 나타납니까? 여호수아를 읽어보시면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다가 불신앙에 복을 하게 되므로 40년이 늦어지게 되죠. 그래서 다시 그 가나안 땅을 취하게 되는 사건이 여호수아에 나타나는데 이때 80노인이었던 이 갈렙이 하고 많은 땅 중에 이 헤브론 땅을 자기 기업으로 달라고 그러죠. 왜 많은 땅들 중에 헤브론 땅을 굳이 달라고 하겠습니까? 뭐 육신이 어디다 어디에 묻힌들 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 뭐 미국에 사는 교포들이 내가 죽으면 내 고향 땅에 묻어달라고 말하기도 하고 뭐 조선족들이 자신이 떠나온 고향에 자기 시신을 묻어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어디 묻히든 간에 그게 사실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썩어 흙으로 돌아가는데 왜 그러면 굳이 여기에다가 묻어달라고 부탁을 했을까요? 이 땅은 약속의 땅이고 이 약속의 땅은 자신이 죽었지만 자기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치기 위해서 족장들은 한결같이 헤브론에다가 묻어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도 그 약속의 땅에 대한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단순한 물리적인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모형화시킨 장소가 바로 이 바로 헤브론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굳이 거기에 묻히고자 했던 것은 바로 이 터전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터전이요 자신은 하나님의 나라에 지분이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굳이 이 헤브론 땅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는 소망을 담아서 자신을 거기다가 매장해달라 그랬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40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결국은 어디 땅으로 들어가지요? 바로 이 땅, 이 가나안 땅을 취하게 되잖아요. 이런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있어서 죽음과 매장이라고 하는 것은 굴욕과 수치의 상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게 될 영광스러운 죽음, 바로 그것이 신자의 죽음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본문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사라의 묘실로 굳이 이 가나안 땅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이 정해지게 된 것은 사라뿐만 아니라 그의 씨, 그의 후손들이 결국은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유업으로 상속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증하는 그런 보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조상이 그 땅을 돈 주고 사놓은 거죠. 그죠? 바로 이런 소망이 결국은 이루어져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하고 우리가 주부 안쪽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리 문답을 보겠습니다. 21문, 22문 지난번에 우리가 읽었는데 21문에 보니까 밑에 암송한 소요리 문답 있죠? 밑에 작은 글씨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입니까? 그분은 바로 예? 21문에 그죠? 예. 구속자는 누구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들의 구속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 가운데 있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선택과 예정 가운데 구속받을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구속자이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때문인데 그분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기 전에 21문, 22문은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렇죠? 그래서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이 되셨고 그 다음에 한 위에 한 위라는 말은 person 인격을 가리킵니다. 한 인격의 양성, 양성이 뭐지요? 신성과 인성. 한 인격의 신성과 인성을 취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은 잉태될 때 인격이 시작이 되죠. 근데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이미 제2위로 인격을 갖고 위격을 갖고 계신 상태에서 육체를 취하셨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 그분은 하나님이요 사람이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문에서는 그럼 어떻게 그분이 사람이 되셨느냐라고 말할 때 참 몸과 그 다음에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되어 사람으로 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잉태는 초자연적인 역사고 출생은 자연적이죠. 똑같이 말의 자궁으로부터 예수님은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는 없으시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분이 아니라면 그분이 구속자의 직분을 가지고 행하신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21문, 22문이 중요하죠. 이런 상태에서 23문을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행하시는 직분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지위에서 하십니다. 흔히 삼중직이라고 말해서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행하시되 특별히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비하와 승귀 한자로 말하면 비하 그 다음에 승귀 승천하여 종기게 되신 것 이 두 가지 지위에서 이 일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사라가 매장되게 된 특별히 막벨라 굴에 매장되게 된 그 역사적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잘 살폈습니다. 우리는 다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요 우리는 다 흙으로 돌아가 버릴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런 인생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오고는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참된 소망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을 알고 믿고 의지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요 목적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그를 알아가는 일과 그를 참되게 신뢰하는 이 귀한 일에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을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서의 참다운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